성령의 그 임하심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죠. 그들이 앉아있던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마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다른 나라의 말이 나왔습니다. 즉 언어가 나온 것이죠. 적어도 15개 나라 정도의 그 각기 다른 언어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 다녀보지도 않았었고 배운 적도 없는 그러한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전혀 배우지 않았던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었죠.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고 또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조롱하기도 했었고 세술이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들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새술에 취한 것과 같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니죠. 말도 많아지고 또 담대해지기도 하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어서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겉으로 나와서 평소에 말도 잘하지 못했던 학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것은 아니었고 논리적이고 또 감동이 있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술은 술인데 자신들이 마시는 그런 보통 그런 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표현이 새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은 정상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황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일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간이 6시간이 더 빠르죠. 그곳의 시간이 제3시라 그러면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시간이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릅니다. 안식일인지 아니면 주일이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든지 어쨌든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오전 9시경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전 9시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전 9시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그러나 보통 때는 여러분 9시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모습이 물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 그 다음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 9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일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간 우리들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진리의 빛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서 분별이 되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별도의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요엘이 예언했던 사건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예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또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점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있다라고 그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죠. 요엘이 예언을 했던 이 말씀은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그리고 세상에 또한 있게 될 기사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세와 성령의 부어주심과 이 모든 심판들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서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언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비전을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러면 임하셔서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기해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렇게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심과 이 19절, 20절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시점은 말세를 말하는 것이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세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은요, 곧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평안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받고자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땅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즉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대환란이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말세와 성령의 부어주심과 다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 그랬죠.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21절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와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최전방에 서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쁨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하면 늘 평안함이 있고 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방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주는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마지막 때와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평안하게 먹고 쉬고 즐기면서 기도응답을 늘 받으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되는 책임감이 그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증거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은 7, 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감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일이 이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함이는 나타나는 일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졌습니다. 평안하게 변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는 무엇인가가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죠. 그리고 내 속에서는 그냥 기쁨만 흘러 넘칠 것 같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죽도록 하는 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야만 되거든요. 가서 전해주어야 되면서 욕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거든요. 소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입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편안하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이 주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성령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불로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정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어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잘라낼 거 다 잘라내어야 되거든. 버려야 될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괴롭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쉽게 죄악을 범하는 건 그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죄악을 행하다가도 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체질을 바꾸어 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체질도 바꾸어 갈 것이고 우리의 말하는 습관과 행동하는 습관과 또 생각을 하는 습관들도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방언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었다 그랬죠. 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시간이 다 흘러가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다른 언어를 주신 이유는 그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른 언어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곧 나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때에 주께서 내게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